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한 구절씩 교독하십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형상자가 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외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으로 주의 모양을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일은 공평한 길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율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시마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영원대한 남이 없으리라 하셨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성령의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성령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아멘. 자된치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서론을 했고요. 오늘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의 우월성,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아는 만큼 우리가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또 신학이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신앙이 잘못되어지고 신앙이 잘못되어진 상 속에서는 삶도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의 결과와 열매가 하나님과 기대치에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때로는 구원에서 멀어갈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공동체까지 유익과 덕을 못 끼치게 하는 것들도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신앙이 더 말씀에 기초돼서 견고하고 온전히 세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 교리 부분인 1장부터 10장 18절 말씀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잘 촉구하는 실행 부분, 그래서 교리와 실행 부분으로 나눠서 히브리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 결국 이 서신의 목적이 뭐냐?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확고하게 믿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이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우월성입니다. 그 비교의 대상이 인간이든 천사이든 누구를 막론하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의 사활에 걸린 중요한 문제를 언급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특히 유대교회이면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교인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세,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찾았던 천사나 또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천재 숭배에 나타난 것처럼 그런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세워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우리가 깨닫고 내가 믿고 내가 구주로 여기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고하게 깨닫고 확인해야 될 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더욱더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 속에서 1장 들어가자마자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한 사실들을 언급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서신서에 앞서 인사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들어가서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시정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1세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대적 전통 때문에 예수의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재인식시키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아니 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가 내겐 유익이 없다라고 배교하고 떠나가는 그들에게 예수가 유대인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구약의 어떤 존재보다도 사람이든 천사든 더 우월한 존재임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선지자와 천사와 모세와 비교하면서 이제 1장 1절의 선지자 또 1장 하고 2장에 걸쳐서 천사 또 3장에 걸쳐서 모세 등과 비교하면서 예수님만이 온전한 계시를 보여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3절 말씀은 완성자,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에 참된 의미를 갖고 발견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성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약간 혼동됨을 우리가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한 하나님이지만 아버지는 아들보다 주위가 좀 더 높고 위대하고 권능이 영광이 월등한 거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하늘의 하나님의 공석이 됐다는 그런 결과를 맞아요. 그죠? 내려왔으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정리하는 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이 똑같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본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것처럼 아들도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처럼 아들도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아들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조물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도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신 것처럼 아들도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에게 붙여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런 말을 하죠. 구약시대의 선자를 통해서 여러 시기 여러 방법으로 구약시대의 전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모든 마지막 날에 누구로 말씀하세요? 이제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모든 마지막 날과 옛적과 대조를 이룹니다. 옛적에는 구약의 시대를 말한다면 오늘 이 모든 마지막 날은 구약이 끝나고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는 세대 곧 그래서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신약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약시대는 전 성도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셨다, 이 계시라는 말,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열어 보여준 걸 말합니다. 제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뭐 하나를 짚고 꺼내서 여기 뭐 있게요? 알아요, 몰라요? 그죠?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펴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 뭐였네요. 그때 알 수 있죠? 이 계시예요, 이게. 밝히 보여줘야만이 하는 거예요. 감췄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해한 존재로서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아니, 보낸 자가 바로 앞에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가 누구라고 부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현상 속에서 인간의 역사와 그 구조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인간의 범죄 이후에서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기에는 불충분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또 허락해 줍니다. 이것은 자연 원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시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성육신에서 보여주는 것, 그 특별 계시를 보여주고 있죠. 또 특별 계시 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 또 기록된 말씀 이런 것들을 특별 계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고 그 특별 계시 중 최고의 계시는 바로 뭐냐? 인격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사건,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형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말하죠? 임마누엘이다 말하죠.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서신서를 수신을 하고 있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혼돈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또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구세주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거기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자, 먼저 끊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예요. 그 본체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 형상이다. 이것은 태양과 태양빛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발광체를 막론하고 빛을 발산하는 물질과 빛은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죠? 후레쉬를 비치면 후레쉬의 스위치 온함을 통해서 빛이 딱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 후레쉬 안에서 빛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처럼 뗄 수 없죠. 그것처럼 이 영광의 광채란 말이 바로 결국 하나님은 아들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같다는 얘기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영광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됐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광채는 빛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말하고 본체 형상은 실제와 똑같이 복제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그대로 찍어냈다 그 얘기예요. 다르게 설명한다. 우리가 도장을 딱 찍으면 이미 그 도장 찍힌 거 보고서 도장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죠?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시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있었고 근본 상고의 태초였고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한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아,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날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영광의 형체다. 본체 형상에 나가서 뭐야? 똑같다는 얘기예요. 찍어내듯이 똑같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여기서 복수라는 사용을 복수를 사용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또 기뻐했고 만물이 또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즉 창조 때에도 누가 함께했다는 얘기요? 예수를 함께했다는 얘기요. 또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과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하면서 창조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3절 속에서는 이제 모세와 비교해요. 이제 서론에 천사보다 월등한 분 이제 2절까지 2장까지 같이 가면서 3장에서는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와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합니다. 모세는 집에 신실한 종인데 반해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다. 그렇게 표현됨을 통해서 모세보다 뛰어나고 창조 때 함께 계신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사는 상속자입니다. 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이 세계를 붙들고 거룩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능력에 대신 위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러면서 거기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런데 역동적인 의미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상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그 목적의 성취를 향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는 타락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움을 회복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지불되고 값으로 삼바되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붙든다는 말은 만물을 처음부터 예정된 완성까지 앞으로 진행시켜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역사는 그리스도 중에서 존재하고 그의 능력 앞에서 유지되고 그 계획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또 5절에 다섯 번째 그 3절에 뭐라 말씀하시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건 모세 당시 언어입니다. 죄를 정결케 한다는 말은 구약에 뭘 떠올리죠? 속죄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속죄 제사라는 그림을 사용해서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차후에 뒤에서 이제 또 히브리서 할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단번에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번거롭게 지금도 양 잡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7절에 사도 요한은 말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오늘날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바꾸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이 우편에 앉아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승기 올라가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가심을 통해서 누가 오셨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얘기해 놓고서 누구와 비교하냐? 천사와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했는가요?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의 바르지 못한 메시아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영적인 위대한 존재로 보고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할 때 누가 등장하죠?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낮은 지위의 존재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마나 위에 계시고 우월한지 탁월한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누가 동일시하는 거예요? 천사와 동일시하는 그런 이단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에 천사의 위치는 뭐다? 천사는 오늘 14절에 말하죠? 그냥 누구를?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를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최첨단 과학시대를 벌이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어쩌면 어색한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히브리서를 익혀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들 속에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중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특별히 그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서 개종했기 때문에 이 신자가 된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의 위치와 사역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었고 이 사상이 점점 이상하게 발전되어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까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골로새 교회의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신비주의나 또한 금욕주의 그들이 또 그런 신비나 금욕은 다시 입신한 상태에 몰입할 수 있고 이러한 입신 상태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입신까지 들어가려고 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보려는 그런 의지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의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경배하는 모습을 본 이런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에서 굉장히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조건과 위치가 뭔지 그 기능이 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성령의 감동받아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가르쳐줘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신자들은 이미 언어의 배경이 많았어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기 때문에 구약에 많은 배경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구약 성경들을 많은 권위 있는 그런 경전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위 있다 생각하는 구약 성경도 천사가 예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되묻고 그들에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또한 증명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것이 결국 확고해져서 그 주변에 있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구원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서신을 더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무엇이 더 뛰어나냐? 얼마나 뛰어나냐? 천사와는 그 지위와 영광이나 거룩함이 있어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이제 4절부터 쭉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있어서 그 존재에 있어서 뛰어난다. 4절부터 6절 말씀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날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게 아들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자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뛰어난 이름 뭐란 얘기죠?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아들. 만유의 후사가 된 아들. 그러니까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언제 너는 네 아들이라 나는 네 아비다 이렇게 천사에게 준 것이 있습니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시고 뛰어난 우리 창조주고 구속주이다 사실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7절에서 9절에는 이름의 이 존귀 자체도 다를 뿐더러 사역 속에서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사역 속에서.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해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해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입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여기서 보좌라는 말, 홀, 나라라는 표현은 모두 아들의 뭘 이야기했어요? 왕적 권위와 통치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바람과 불꽃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얘기요. 그것은 가변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아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얘기요. 영전하다는 얘기요. 연대의 담이었다는 얘기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직분으로서 한시적으로 그때 잠깐이지만 그 보이는 그 사역에 쓰여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통치의 직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사역면에서도 어떻게 하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위가 또 뛰어나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다들 이끌어서 생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어떻게 한다? 경배한다 말씀합니다. 마다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받으실 경배의 대상이다. 천사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경배자이다 라는 사실들을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천사가 신앙의 대상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경배할 경배자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의 경배받으실 위치에 있는 분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천상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나 천사들이나 내 생물들이 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자들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받은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일러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그리스도에게 부어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미시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이 같은 사명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의 차이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그 바람이란 우리 성경 그 밑에 표기한 거 보면은 영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은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부린다는 말은 바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그 14절의 그 답인데 구원원들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다. 섬기라고 보낸 천사다. 그 말씀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기네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 신부름꾼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에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주의 보일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뿐 아니라 그의 후사인 바로 우리들이죠.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받은 자다. 이 천사는 사역적 특성으로 분리하게 되면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스라, 구루, 그리고 천사의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등장합니다. 구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수호하는 그런 모습이고 스라은 하나님을 수중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브리엘은 오래 살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메신저고 미가엘은 대적자들과 싸우는 그죠? 싸우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 이 사역적 특성이나 주의 고절을 막론하고 모든 천사는 결과적으로 구원 얻는 성도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그런 역할을 뱉게 되지 않는다. 영적 존재이긴 하나 인간보다 지위와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위치상에서는 성도를 어떠하라고? 섬기라고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천사는 전령자, 메신저, 사자, 사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에게나 또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천사의 기능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메시지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다. 그냥 전달자일 뿐이다. 그리고 섬기는 자일 뿐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 누구죠? 천사나 이 전령자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 성도를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봉사하도록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서약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또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모인 거 보면은 또 선교사님들 간증드리는 거 보면은 정말 천사가 돕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검색대 공항에 검색대를 지나는데 거기에 성경이 감춰져 있어요. 이제 그 선교국에 이제 성경을 배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이 그 기장이 어우 복잡한데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성경을 가방을 검색대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것을 통과시킨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들려라들 뻔했는데, 그래서 성교사님 너무 감사해서 기장 이름이 뭔지 보려고 딱 가서 이름표를 보니까 여기다 가브리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경험한 그 일들을 보면 도우라고 있는 천사일 뿐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우리 사랑하겠다는 그런 서약이면서 또한 헌신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그 어떠한 위험과 도전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더욱더 심겨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러한 계획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돌보심에 우리는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 깊은 확신은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깨달음과 사랑의 확신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사람은 결심이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과의 깨달음과 그 은혜에 젖어질 때 우리는 바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능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가 누구요? 천사보다도 위대하며 위엄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직무가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일들을 하고 성도를 돕는 일들을 하고 성도를 인도하는 일들을 하고 재림시에 그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들을 하고 죽은 성도를 영혼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는 영적 피조물 중에서 우수한 존재이긴 하지만 주님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나은 위치에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분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천사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 기자가 이런 후사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과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이 아들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불의 관계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사실에 대해서 아들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그런 개념, 아들의 신성 혹은 아들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 정파들이 많이 있었음을 깨닫고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걸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선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주체로서 천사의 위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을 높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분을 또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